오늘은 48주 1차 315문부터 320문까지 내용입니다. 성례의 수요, 성찬과 세례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용이 아주 짧아서 아마 10분 정도는 일찍 마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321문, 322문 이어서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는 몇 가지의 성례들이 있습니까? 공동체를 위해 제정하신 것은 단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읽어보면 각종 제도들 또 절기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제도가 할례 제도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할례 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또 이뿐만 아니라 유월절, 칠칠절, 조막절과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절기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규례들 그리고 절기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상징과 또 손, 이정표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상징과 그림자가 필요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구약적인 절기나 규례들을 지켜행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성례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신약교회가 지금까지도 지켜야만 되는 성례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세례는 언제 제정되었습니까? 주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흔히 우리가 전도 사명이라고 말하죠. 그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제자를 삼아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 다음에 주께서 십자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유월절 그 전날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각각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예식만 성례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례가 몇 개였죠? 예전에 오래전에 기독교 강요 초판을 공부했던 분들은 아마 기억나실 건데 칠성례라고 이야기하지요. 일곱 가지 성례. 그래서 우리는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만을 인정하지만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와 성찬 이외에 다섯 가지의 성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우리가 뭐 전혀 직행할 필요가 없고 또 직행하지도 않지만 그들이 직행했던 다섯 가지 이 잘못된 성례, 흔히 이제 거짓 성례라고 말하는 그 내용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견진례 혹은 뭐 견진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박종렬 성도님은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저희 교회로 오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아실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데 또 뭐 물어봐도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견진례를 행하는데 이 견진례는 왜 행하느냐 하면 세례 때 죄 결백을 위해서 주어졌던 이 성령을 수요해서 은혜를 증가하는 능력을 주기 위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생한 사람에게 죄를 쌓아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또 하나의 성례가 바로 견진례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견진례는 누가 행하는가 하면 세례는 사제가 행하지만 견진례는 사제가 아니라 주교가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의식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하는가 하면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그대에게 거룩한 십자가의 표를 치며 구원의 성유로 그대에게 견진례를 베푸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견진례를 이제 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영혼이 이 견진성사, 견진례를 통해서 더 무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세례에 대한 모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순복음 교회에서 오순절 교회에서 제2의 성령 세례를 강조하지요.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다시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베푸신 세례에 대한 모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례의 기능을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는 매우 잘못된 의식이 바로 이 견진례와 같은 그런 행위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세례의식 이외에 또다시 무슨 집회, 무슨 성령집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행해서 세례받을 때는 별 감동도 없고 의식도 매우 단순해요. 세례받을 때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무슨 알파코스나 이런 데 보면 성령 받는 그런 집회 때는 뭐 음식도 거창하게 하고 몇 박 며칠 동안 막 하잖아요. 이런 식의 의식을 행하는 것은 본래 개신교 전통하고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못된 거짓 성례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고해 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죄 용서가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첫째는 무엇인가 하면 양심의 가책이에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기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보상해야 된다. 흔히 보속행위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뭐 잘못했다 그러면 주기도문 100번 외워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이런 식의 보속행위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양심의 가책, 자신의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중에 어느 누가 죄사함을 받을 만큼 통회 자복했다라고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누가 알며 또 실제로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해서 뭐 그 정도면 뭐 죄산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다 입으로 고백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목록을 다 기억하고 있지 않을 뿐더러 혹시 그 죄에 대한 목록을 다 기억하고 있다 할지라도 자신의 의식세계 바깥에서 지었던 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가 관계 가운데 들어가 보면 열 사람이면 열 사람 다 상처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그 상처를 준 말을 한 사람은 자신이 잘못을 범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누가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해내어서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렇게 말했거든요. 아무도 그 허물을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해 성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다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생각이지요. 특별히 고액의 성사를 하게 되어지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죄를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아주 심상하게 만들어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6일 동안 아무 때나 살아도 신부한테 가서 자신의 죄만 고백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개 보면 로마 가톨릭 교인들의 정신건강이 개신교인들보다는 좀 좋아요. 물론 이게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훨씬 더 좋아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들은 그렇게 그냥 카타르시스라 그럴까 이게 다 해소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에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아니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그런 기쁨이 주어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주는 폐해가 뭐냐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마치 죄 용서의 근거가 말씀이 아닌 그 신부 그 사람 자체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것 그것이고 그 다음에 아직 현재화되어 있지 않은 죄를 맞닥뜨릴 때 느슨하게 그 죄와 맞닥뜨리게 된다. 그래서 뭐 죄를 지으면 뭐 또 그냥 가서 뭐 고해성사하면 되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고해성사 자체는 우리에게 사실은 많은 폐해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거짓 성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부성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부성사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야고보서 5장에 있는데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초청할 것이요 그리고 서로 죄를 고하고 죄의 용서함을 받으라 하는 바로 그 말씀의 근거를 두고 이 종부 성사를 행하는데 이것은 좀 억측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5장 14절 15절의 문맥은 병들었을 때의 상황인데 그들은 죽기 직전에 행하는 어떤 의식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임종시 행하는 성례로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 적어도 죽을 때 행하는 이 종부 성사를 잘 행하면 죄사함 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혹시 육신의 병도 고쳐질 수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혹시 때에 맞지 않게 종부 성사가 행해지면 적어도 그 영혼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근거를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죠.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그들이 근거로 찾고 있는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은 병들었을 때 상황인데 그들은 죽기 직전에 행하는 그런 예식의 근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신품성사라고 해서 우리로 말하면 임직식이죠. 목사 안수 받는 것 같은 이런 임직식. 그래서 뭐 그 여러 가지 품들이 있는데 무슨 수문품, 강경품, 구마품, 시종품, 차부제품, 부제품, 사제품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은 직분들을 임명받을 때 행하는 그런 의식이 그들이 행하는 하나의 잘못된 의식입니다. 근데 이건 역시도 성경적 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혼인성사죠. 혼인성사.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혼인성사도 하나의 성례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혹시 참여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혼인성사를 행할 때도 뭘 베푸느냐 하면 성찬을 베풉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혼인성사를 행하느냐라고 하면 그들은 결혼이 신성한 것이고 특별히 이 결혼은 그리스와 교회와의 연합의 표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읽어보시면 결혼을 그리스와 교회와의 관계를 비유하는 아주 좋은 상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비유와 상징을 다 성례로 제정한다면 성례가 얼마나 많아져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칼뱅이 재미있는 말을 했는데 그의 기독교 강요 초판 5장 69항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 말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심지어 도둑질도 성례가 될 것이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그랬으니까 그 비유와 상징도 성례로 만들어야 되면 도둑질도 성례가 아니냐. 이렇게 아주 힐난하게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을 이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성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면 성례는 분명히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셔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 의식을 지켜야 되는 그 요구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것을 지키라, 행하라 하는 요구가 주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는 베풀라고 분명히 말씀했고 그리고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복음이 전해지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세례를 반드시 베풀죠. 예. 그 다음에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이라고 말하면서 주의 성찬도 역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23문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성례 사이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까? 성만찬은 우리에게 있어서 마치 어느 가정의 좋은 아버지가 그의 가솔들을 양육하며 음식물을 공급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기울이듯이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양육하며 즐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여기 보니까 두 성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고 말을 했는데 이렇게 언뜻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차이점만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통점을 여러분들 어떻게 발견하였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공통점은 뭡니까? 정확하게 잘 나타나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제 살짝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 이 세례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해준다 그랬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성만찬은 뭡니까? 이제 가족이 되어져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들을 음식으로 잘 먹이고 입히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 하나님의 가정의 일원이 된다. 이것 자체가 하나의 공동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간에 처음에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면 세례를 무엇이라고 표현했느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입구와 같다. 그렇게 표현했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세례 없이 교회 회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내년도에 공동회의를 앞두고 또 저희 교인 규약도 개정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을 다시 좀 느끼면서 교정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데 하나 제가 개정을 좀 하려고 하는 것은 교인 등록 규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서구 개혁교회에서 교인 등록을 받을 때 어떻게 교인 등록을 받지요? 어떤 분이 이제 교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1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이론답을 공부합니다. 1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이론답을 그렇게 쭉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공부를 마치면 그 공부한 사람이 당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제가 1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이론답 공부를 마쳤고 그래서 이제 당회와 문답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그러면 당회는 그 사람을 가르친 교사를 불러서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고 그 사람 영적 상태가 어떤지를 먼저 묻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불러서 당회에서 문답을 합니다. 문답을 해가지고 이분이 정말 예수리소를 자신의 구조로 영접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확증이 생기면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교인으로 등록받는 거죠. 이것은 옛날에 행해진 의식이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를 입구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입구라는 게 뭡니까? 어느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거쳐가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처럼 반드시 세례는 받아야 되는데 이러면서 세례는 입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세례를 무엇으로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것이다. 이제 너는 내 자녀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하는 표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구약의 할례와 같지요. 남자는 물러나고 돈으로 산 자들 모든 자들까지 다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세례가 교인으로 또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접되었다는 사실을 확증해 준다고 할 때 그러면 성찬은 무엇인가? 성찬은 자녀로 받아들여진 상태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무엇을 먹이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을 했는데 이처럼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거듭난 영혼이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갓난 아이들에게 우유가 필요한 것처럼 이유식이 필요한 것처럼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자가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마땅히 신자가 누려야 될 은혜의 수단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성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찬은 쯔빙글리가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 그 사실을 그냥 회상하면서 한번 추억해보고 떠올려보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로 성찬 예식에 참여하면 성령 충만을 받게 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찬에 오랫동안 참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4문을 보겠습니다. 두 성례들에 대해서 보다 분명한 이해를 얻기 위해 각각의 별도로 설명을 더해봅시다. 먼저 세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세례를 통해 첫째로 우리에게 우리의 죄의 용서를 나타내시며 그 다음으로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중생을 나타내십니다. 성경은 인간은 모든 본성이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무엇과 같다고 제네바 교리문단을 만든 칼뱅이 비유했는가 하면 이 뜨거운 용광로가 쉴 새 없이 끊임없이 불꽃과 불똥을 만들어내지요. 그런 것처럼 인간의 죄의 셈에서 쉬지 않고 죄가 계속해서 양산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물론 뭐 자라서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유아들조차도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기 때문에 그저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만한 이유가 충분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에 오면 왜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몇 가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왜 죄인이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죄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확인한 것일 뿐이에요. 예를 들어서 포도나무가 초가을이 되면 열매를 맺잖아요. 그럼 열매를 꼭 맺어야 포도나무냐? 봄에도 포도나무예요. 그렇죠. 마치 그처럼 죄라고 하는 열매를 쏟아내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엄마의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죄사함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례를 받게 될 때 누리는 두 가지 은혜 중에 하나가 죄 용서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죄 용서는 세례받기 전만이 아니라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다 포괄하는 것입니다.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예전에 있었는가 하면 이 세례가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하는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가능한 한 세례를 미루었어요. 그래서 몸이 아파서 거의 죽게 될 직전에까지 가야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런데 세례는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들이 다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실족하고 넘어질 때마다 무엇을 확신해야 됩니까? 세례받은 사람들은 나는 세례를 받은 세례교인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뱅은 세례를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의심을 내쫓는 방패라 그렇게 말했어요. 의심을 내쫓는 방패. 그래서 루터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에는 세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은 세례 자체가 무슨 주문처럼 어떤 효력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례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한번 받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후에 지은 모든 죄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시 바로 세례라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정말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를 정말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방종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세례받고 난 다음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 그래서 은혜를 죄를 짓는 기회로 사용한다면 사실은 그 사람은 진정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이라고 하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세례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중생을 나타낸다라고 말했죠? 중생. 우리가 이미 살펴봤지만 우리 모두는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습니다. 육적인 출생을 경험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되죠?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엄마 모태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것인데 바로 위로부터 태어나는 이 일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그 전형을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그런 다름 아니라 이삭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삭은 인간적인 형편으로 볼 때는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조건하에서 태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내용을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로 가보면 왜 제가 이삭을 중생의 전형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3절을 보시면 갈라디아서 4장 23절을 보시면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여종에게서는 여종은 누구지요? 하갈이지 그죠? 육체를 따라 태어난 사람이 누구지요? 이스마엘이죠. 자유 있는 여자 사라를 가리키죠.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데 조금 더 내려가서 28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와 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약속의 자녀라는 말이 또 어떤 말이냐를 2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육체를 따라 난 자 누구죠?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라 난 이삭을 박해했죠. 창세기에 보니까 이스마엘이 박해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도 그러하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뭐라고 불렀죠? 성령을 따라 난 자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자라고요? 이삭과 같은 자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 중생의 전형은 바로 이삭의 출생 사건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는 도무지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날 수 없는 그런 조건 아이 있었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자비하심 은혜로 우리는 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 사실을 인치는 표시가 바로 세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이 뭐냐라고 질문한다면 정확히 말하면 자신에 관한 모든 것 태어나서 갖게 된 모든 것은 다 죽음에 내어주고 새로운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8분 좀 일찍 마쳤네요. 최초로 오늘은 조금 여유를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세례와 성찬에 각각의 의미하는 바와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살폈습니다. 주께서 재생하신 성례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적인 실체를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원으로 누리지 못한다면 그 의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재생하신 성찬과 세례의 의미를 잘 깨닫고 이해하여 무지함으로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이 내용을 아는 자답게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린 자라고 하면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요. 때로 실족하고 넘어지게 될 때 다른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거나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받은 이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사오니 이 의미를 평생 잘 알아가고 이해하여 흔들리고 넘어질 때마다 내가 구속받은 백성이요 중생의 사람이요 죄 용서를 함 죄 용서함을 받은 의인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남은 여생의 삶을 믿음으로 잘 헤쳐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를 소유므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